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처음 마주했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때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던 것이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이 예루살렘 밖으로 가야 했다는 것을 바꿔 말해보면 이들이 이 사회적인 입지가 굉장히 얕았다는 것, 사회적 기반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동을 한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본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고용주나 지주와 같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본문 당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 곳곳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큰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살았어야 했던 사회는 로마 제국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작동이 되었을까요? 무력에 의한 군사 정복과 이 노예 착취를 통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가치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복음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삶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복음의 가치가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쓰일 수 있는 것이 맞나?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같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또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그 MBTI로 치자면 이제 F가 좀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은 공감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T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공감이, 그렇죠? 밥 먹여주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두 이야기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현실이 더없이 힘든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충분히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견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네가 좀 버텨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야고보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시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농부의 예시고, 두 번째가 이 선지자들의 예시고, 마지막이 이제 욥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농부에 대한 예시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부가 이 파종을 하고 추수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그 시간이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농부가 기다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른비는 무엇일까요? 이른비는 10월 중순에서 한 12월까지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 비를 통해서 이 메말라 했던 땅이 뭔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파종을 하게 되면 싹이 움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바로 이른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늦은비는 무엇일까요? 늦은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이 파종된 씨앗들이 단단한 알곡이 되고 좋은 열매로 맺기를 시작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비가 바로 늦은비였던 것이죠. 이 비가 없으면 본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는 굉장히 필수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보게 되면 여느 이 문명이 발달했던 곳과는 다르게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던가 나일강의 삼각주 같은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이른비와 늦은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성경 맥락 내에서 줄곧 은혜를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른비와 늦은비가 때에 맞게 적당히 내린다고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열심히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도 필요하고 농부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늦은비와 이른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한 가지로 융합된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특별히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마주하고 나머지 결과와 모든 과정은 은혜에 맡긴 것, 이제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고 몸을 웅크려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는 인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열심히 대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결과와 이 모든 것의 이 내용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열심과 인내가 한 태도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8절을 우리는 크게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를 전반절로 볼 수 있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를 이제 후반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둘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볼 때 이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내 자체를 말하지 않고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종말 예수님의 강림과 연결시켜서 인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아주 작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날에는 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들, 지금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중대한 일이 되고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비주류인 것 같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겠지만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게 가장 큰 가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가까우니라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가까우니라라는 이 표현의 시제는 미래 시제, 그러니까 언젠간 일어날 일로 말씀이 기록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미 그 역전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미 그 가치가 뒤바뀌는 것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 종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와 같은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진짜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짜이고 참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는 사람들의 오늘은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종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조명하여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표 한 장에 다 담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전 재산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갑에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두고 이 가슴 한켠에다가 가지고 어느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벌써 끔찍하죠.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보시니까 다 가진 게 없으셔가지고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린 절망할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담한 표정을 짓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어쩌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모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설 힘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시 수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모시고 안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없는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어딘가 했더니 은행인 거죠. 이제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은행인데요. 당신이 1조 원의 상속자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오셔서 사인하고 돈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아까보다 표정이 좋으시네요. 우리는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은행을 향할 겁니다. 그런데 은행을 향하는 길에 지갑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조 원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재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전 재산은 1조 원에 비하면 먼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큰 가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의 고난을 작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이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론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선택과 우리의 오늘의 모든 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은 일시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인내는 더 나은 성품이나 더 뛰어난 윤리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과 연결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이라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참을성이 없거나 인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맥락으로 보자면 또 다른 형태의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여야 무엇을 면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인내하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섣부르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심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내가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충분히 인내를 하고 있고 그 인내 때문에 어둠에 짙은 시간과 공간의 한 중심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선택했던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선택과 그 일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놓지 않는 것이 맞나? 내가 이와 같은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가치로 선택하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여기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인내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끊임없이 그 인내를 노력하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내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습대로 강림하시면 이 땅의 가치가 바뀌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가 귀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쓰이는데, 다른 문헌을 보면 보통 귀금속, 보석이나 왕관을 형용할 때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표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맺는 열매에 가져다가 쓴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열매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혹은 시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는 인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종국의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이 의미와 가치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인내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인내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또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처음 받아보았을 사람들은 이제 질문과 고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며 용기를 가지고 인내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생전에는 리젠트 칼리지랑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사에 관심을 갖고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무엇이냐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교회와 기독교가 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가를 주목해서 쓴 책인데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 그리고 그 교회가 참되고 바르게 성장했던 비결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인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부를 제가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근거한 인내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신학은 그들이 일을 끈기 있게 하는 방식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부당하거나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켰다. 그들은 박해받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것에 마주하며 인내했다. 이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기독교 확산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둬주십시오. 제국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 인내 방식으로 살아가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인내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흥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해서 그 유익과 그 열매를 내가 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인내해서 그 유익이 나를 향해야 되는데, 역사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내의 유익이 타인과 주변부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을 보면 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로 끝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인내의 열매들을 작지만 이렇게 맺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진에 있는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제가 너는 요즘 뭘 가장 많이 인내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것을 인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걱정도 되고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육진 공동체에 와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 바뀐 과정을 다 설명드리면 오늘 집에 가시지 못하실 테니까 그냥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재정을 스스로 마련하면 그게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걸로 생활비 쓰고 일부 본인이 좀 쓰려고 하는 거 다 쓰면 사실은 없어지고 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산다거나 혹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주변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리더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조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그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쓰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이 친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전혀 신앙이 없었던 한 친구를 전도해서 지금 공동체에 잘 적응해가지고 우리 조금 있으면 같이 서귀포 선교를 이렇게 가도록 등록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던 한 청년이 인내를 가지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저희 진에 또 다른 이번에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 역시 이 자매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누구보다 로마 제국의 가치에 부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근데 특별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NS에 그런 이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주 이렇게 풍성한 게시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저희 공동체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간사와 제가 찾아가서 끝까지 이렇게 뭔가 신방하고 저희 공동체에 또 좋은 친구들이 그 친구의 곁에 있어주면서 이제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이야기도 다 하면 여러분들 되게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꽤나 많은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시적으로 이렇게 오는 변화가 무엇이었었냐면 아까 SNS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찼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선교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질문이 불러 일으켜진 것이죠. 너 예전에는 그렇게 살더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또 이 자매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한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매가 이 친구를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특세 오늘까지 다 나왔고요. 이제 뭐 다음 달에 저랑 같이 서귀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면 그것이 절대로 개인에게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역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으로 원치 않은 상황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현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긴 힘든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가정으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운이 없어서 그런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뭔가 실패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실패해서 여기 왔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 우리를 인내하며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참 힘드시죠?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이주일을 이렇게 살아봤던 이렇게 저를 돌이켜보면 참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시선과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자 모든 원망과 불편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불굴의 인내를 가지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말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내의 핵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원치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마주하고 은혜에 맡기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특새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참으로 쉽지 않고